듬직한 우리 학생들, 우리 복된 소망 교회의 미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장 25절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도 양식을 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저기 뭐 여기서 듣는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 먼저 메시아라고 할 때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와 또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죠? 분명하시죠?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 차이예요.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이제 이것을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발음이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 헬라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하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 것은 사무엘 대언자 때인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통치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 왕좌를 다윗에게 이렇게 넘겨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 평화의 왕 솔로몬, 샬롬 할 때 이게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왕, 이 천년왕국에서의 이 메시아 통치를 예표하고 있는 이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가 우리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이제 한 3000년 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것도 없었던 때죠. 고조선이 뭐 시작할 때쯤이나 될까요? 그때쯤으로 이제 우리 역사에는 되겠지만, 이때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불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리면서 각각 갈라져서 이 두 개의 왕조가 끊임없이 그 외세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BC 이게 이제 한 721년 또는 뭐 722년이라고도 하고 BC 721년에 이제 아시리아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조금 더 버티다가 이제 586년 BC 이때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지나면서 포로를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강성한 왕국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를 못하고 좀 비실비실한 채 그 외세에 계속해서 그 속국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의 속국이기도 했다가 또 이제 마케도니아의 어떤 지배도 받다가 또 이제 시리아의 지배도 받다가 이렇게 이제 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쯤 됐을 때 그때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볼 때에는 가나안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방돼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도 계속 전쟁을 해야 했고 강성하지 못하다가 이제 왕조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강성했던 그 시기는 결국 한 40년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한 1500년 역사 중에서 한 40년 40년이 이제 강성했던 시기고 뭐 다윗까지 합쳐봐야 한 80년 되는 것이죠.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약한 국가로서 이렇게 이제 여러 주위의 여러 국가들의 이렇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거기가 또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희망을 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셔서 아주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늘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들의 그 고달픈 삶이 마침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처지, 현실은 대단히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뭔가 그 희망을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형태가 기독교 복음의 형태가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한 것,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 이제 삶을 버텨나갔던 그런 현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이러한 예언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대언자들, 우리 개혁성경 용어로는 이제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것은 영어의 prophet을 이제 번역할 때 선, 앞서서 지, 이제 앞서서 미리 안다. 그러니까 이제 앞날을 미리 본다는 의미에서 이제 선지자 이런 개념이 이제 많은 것이고요. 우리 이제 흠정역에는 이것이 대언자로 되어 있는데 대언자의 의미는 누군가가 한 말을 대신 받아서 누군가의 말을 대신 받아서 이렇게 전한다는 대변인의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스포크스맨.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누구누구 하면은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받아서 대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대언자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영어 프로핏의 그 의미가 이 미리 앞서서 뭔가를 미리 이렇게 안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더 중요한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한다는 의미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대언 안에 이제 예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말하게 하셨으면 대언자가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어떤 상황을 꾸짖으라고 하시면 꾸짖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해서 말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언자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런 대언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뭐 하는 이런 대언자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들을 이제 주셔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대언자들의 역할은 이제 주로 당대의 그 영적인 타락 또는 사회적인 부패 이런 것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역할 또 이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언자들이 한편으로는 이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편으로는 그 채찍에 맞은 그 이스라엘을 이제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이런 양쪽을 다 이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영원히 정착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이 메시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습이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세월 속에서 그 핍박과 또 고난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의 한 측면만이 그들에게 되게 이제 많이 다가왔을 거예요. 뭐 그건 너무 당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승리하시는 메시아,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 철장 권세로 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이제 이런 메시아 상만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또 이 오병이어 이런 것처럼 이 무상급식을 막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분이라면 과연 자신들을 위한 구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공생의 3년 반 중에서 마지막 생애에 이제 3년째 됐던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 직전에 입성하시게 될 때 이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다가 마치 카펫처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렇게 이제 외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호산나. 지난번에 누가 한번 물었는데 예, 대답을 했었나 모르겠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곧바로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이 자신들을 그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하에서 이제 해방시켜 줄 것으로 밀었던 것이죠. 이 믿음에는 일반 백성이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생전에 이 메시아의 두 측면에 대해서 나머지 한 측면을 얘기를 안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내내 그것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도록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가보니까 1,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며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즉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곧바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먼저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던 제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뭐 무슨 대언자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단히 위대한 그 이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약속됐던 이스라엘에게 약속됐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직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직후 사건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이 메시아의 이 고난,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 말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관해서 온전히 이해한 그런 제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베드로조차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메시아의 두 측면 중에서 영광받으시는 메시아 말고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사회 기득권층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모함과 정치적인 음모에 이렇게 휩쓸리는 과정에서 선동을 당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즉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뿔뿔이 이제 흩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장면은 그렇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망한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는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제 70명의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장면도 있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500여 형제가 일시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다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여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은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들에게는 사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많은데 그중에 12명은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본 이 제자 두 명은 사도들은 아니고 이제 제자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어떤 다른 그 제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또 부활 사건도 있었는데 그 바로 직후에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한 온전한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목적지인 엠마오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침통한 표정으로 이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침통해하면서 이제 길을 가고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홀연히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뜨고 우리 일상생활을 다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이게 이제 뜨이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소경과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침울해 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생소함으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의 두 측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왔었죠. 여기서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너무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꾸짖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침체해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에 관한 어떤 해프닝,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질 않는 거죠. 부활이 그러니까 어떤 이러이러한 해프닝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든 성경 기록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대언자 이것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어떤 때는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는데 모세 그러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이야기하고 대언자 그러면은 이 이제 이사야부터 이렇게 해서 말라기에 이르는 그 대언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들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 즉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그 부분들을 쭉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 강해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길을 이제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느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약 성경 강해를 며칠 동안 하신다 그러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들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정말 뛰어난 기회입니까? 근데 이 두 제자가 이제 그러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걷다 보니까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붙잡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예수님인 건 모르지만 선생님 우리하고 같이 더 묵으면서 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숙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빵을 떼어서 이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눠 주셨을 때 그 빵을 먹는 순간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리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이렇게 이제 멀게 되면서 비늘이 있다가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했을 때 비늘이 떨어지듯이 뭐 그런 과정이었는지 뭐 그거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안 보이던 것이 영적으로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런 사실 그 이야기들 이런 장면들은 사실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요?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을 담고 있어서 우리 시대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빵을 먹었을 때 지금 영적인 눈이 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걸 영적으로 해서 영해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빵을 주셨다는 얘기가 뭐 어떻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뭐 하셨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냥 빵 주신 거면 빵 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도 지금 이렇게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보였던 거고 다만 우리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은 즉시로 이제 모습을 감추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3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계시되었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고난이 있었고 또 그분이 또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성경에 계시되었던 그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해서 특별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대언자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이제 빛을 보긴 했지만, 빛을 받았지만, 그러나 메시아에게 있는 이 두 측면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약의 대언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언서를 읽은 이 후대의 사람들도 사실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통치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그에 앞서서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흔히 예언의 산봉오리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먼 산, 산이 여러 개, 그러니까 산맥이라고 보면 좋겠죠. 산맥의 이 산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게 될 때, 산이 이렇게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산 뒤에도 산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할 때, 어떤 사람이 여기 서서 이 산을 바라보게 되면 맨 앞에 있는, 맨 앞쪽에 있는 산의 산봉오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또 다른 산이 있으면 그것이 앞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희미하게 뭔가 또 다른 산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는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봉오리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산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산이 두 개가 있고 앞쪽 산과 뒤쪽 산 사이에 거대한 골짜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구약의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메시아에 관한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는 온전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왜 그러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셨냐? 그래서 성경이 계시가 점진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계시하시는 것이 1이라면, 중간에 역사서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뭐 한 3쯤 되고, 또 뭐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한 8쯤 되고, 뭐 또 이 교회 시대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또 나머지를 채우고, 뭐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에다가 성경에 관한 모든 계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계시가 점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구약의 대언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초림에 해당하는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겹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고,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인데, 그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어느 땐 이렇게 보였다, 어느 땐 또 저렇게 보였다가, 그래서 대언서들의 그 한두 구절 사이에서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가 겹쳐져서 소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초림의 메시아가 있고 재림의 메시아가 있고 그 사이에 그 계곡에 창세로부터 감춰왔던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이러한 교회가 그 골짜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의 대언자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 즉 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본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런 기록들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을 텐데 같이 좀 보시죠.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23장에 5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어떤 미래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이때 이 가지가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시면은 이게 고딕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그 가지인데 이것이 인격화됐다, 의인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타이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서 2장에 4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본 그 꿈, 이 금신상에 관한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다니엘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머리와 가슴이 정금이요, 뭐 이렇게 팔과 배가 뭐 은이요, 뭐 하는 그런 왕국들 있었잖아요.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와 또 로마 제국, 역사적으로 있을 모든 이 인간 제국들, 이 모든 이 제국들을,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메시아의 그 재림 때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7장에도 보시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이제 다니엘이 보는 건데요.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아 여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인자예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인자, 이 표현이 지금 다니엘서의 여기와 에스겔서에서 이제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메시아에 관한 또 다른 이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래서 지금 영원한 왕국에 관한 메시아의 그 이 영광 받으시는 측면에 관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의 9장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곳 말고도 뭐 말라기서와 스가랴서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메시아의 그 측면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그 다니엘서를 지금 다니엘서 펴고 계시면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25절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시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대단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자기 성경에 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통치자 메시아, 메시아의 통치자로서의 측면이 지금 여기 계시되고 있죠.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있으리니, 이레라는 것은 지금 이 7,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메시아가 언제 역사적으로 언제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이스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고 25절에서는 통치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26절에서는 메시아 끊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구절 내에서 지금 메시아가 받으시는 영광과 고난이 같이 겹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산봉우리 기억하시죠? 앞산봉우리와 뒷산봉우리가 지금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제 예언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끊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시편이 대단히 이게 이제 예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는 이제 조금 마음이 힘들고 이런 때 위로받기 위해서 시편을 많이 펼쳐서 보잖아요. 뭐 저도 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 시편이 되게 교리적인 책이에요. 예언도 많이 담고 있고. 그래서 시편의 그 22편이 이제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지은 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이죠. 이게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주가 자기를 건지실 줄로 그가 확신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면서 조롱했죠. 하나님이 구해주시나 보자 조롱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이 십자가상의 고통을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내 턱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죠.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이 손과 발이 찔려서 죽으시죠. 18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제비 뽑죠. 이런 지금 이런 모습 안에 지금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묘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메시아에 관한 구절로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까 이사야서에는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도 있었지만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여기서 그가 이랬는데 지금 어느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은 이러한 이 모습은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에서 이 병거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있던 이런 성경에서도 이게 지금 본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렇게 지금 이 메시아의 모습을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의 측면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는 그 메시아의 그 모습도 이렇게 계시를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방 국가들의 압제하에 핍박을 당하고 있던 이런 이스라엘로서는 이 두 측면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게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 그 모습만이 눈에 들어온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두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이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시아에게 두 측면이 있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영광 두 측면의 순서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뒤에 고난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것인지 이 순서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 순서가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오순절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이 대언자들이 탐구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이렇게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에게 정해진 순서였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크로스가 이제 C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라임을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온다. 똑같이 C자로 시작하는데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온다. 이게 일관된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는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도 십자가 사건이 먼저요,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 사건을 펼쳐놓으신 것도 역사적으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리적으로 또 우리 삶에 적용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오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 전에 반드시 내가 죽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명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동질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침례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가 보여주는 그 진리는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겼다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잠기는 것은 죽음과 매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묻힐 때 아무도 엎어져서 묻히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힐 때 다 이렇게 누워서 뒤로 묻힙니다. 침례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죽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난 이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어떤 그 이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동참한 사람, 이 죽음에 연합된 사람, 이 죽음과 아이덴티파이, 동질화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은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어서 한 죽음에 동참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 삶에 기쁨이 오고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기독교의 이 대단히 이 타락한 모습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더더군다나 부활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이 오순절의 기쁨만을 이야기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박수치고 웃고 깔깔대고 성령 받았다고 굴르고 넘어지고 뭐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 그러고 이 뭐 무슨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무슨 알파 코스니 뭐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채 또 부활도 거치지 않은 채 오순절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변질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의 이 순서가 일관되게 성경의 순서라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현대의 이 신학들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미 쪽에서 유행하죠. 또 이 뭐 흑인신학도 있습니다. 또 여성신학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 베이스에 깔고 있는 그 사상은 뭐냐면 이 노동자들 또는 흑인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 약자라는 것이죠. 약자,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약자들을 위해서 투쟁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범을 받아서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사회 현상을 이걸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러한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의 순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받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압제에서 해방이 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사회의 기득권을 지닌 존재로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훈련되고 모난 것들이 깎이고 한 빵덩어리가 되기까지, 모래가 되기까지,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우리가 갈리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영광을 받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있는 일이냐? 그건 다음 세상에서 있을 일인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있을 일인 거예요. 그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같이, 우리가 별같이 그렇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이 시대의 기득권을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너희들이 약자니까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용해서 너희가 여기서 투쟁해서 여기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마음껏 쟁취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러한 순서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 번영복음, 성공신학, 기복신학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삼박자 구원, 뭐 무슨 해가지고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니까 당연히 이 물질적인 것도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 예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과 오순절의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순복음, 이 오순절 신학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 없이 부활에 이르고 그리고 또 이 오순절 체험을 만끽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정하신 순서를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개인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이 좀 탁 바뀌면서 모든 것이 보란듯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만 많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만을 생각하면서 침체에 빠져있던 그 두 제자에게 제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길들을 침체한 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곁에 호련이 다가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두 측면, 고난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영광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물론 그것이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지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될 때 그때 우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그 고난의 이유들이 이해가 되면서, 아, 이거, 이 모든 것이 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것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고 이것을 기꺼이 담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리적인 것들이, 신학적인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우리 삶의 실제 생활도 이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타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급속한 타락과 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횡행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생략한 그러한 영광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래서 현대교회들의 으리으리한 빌딩에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렇게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되지를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다시 이야기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부활과 오순절의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만 내 귀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즉시로 이 순간에 나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련히 내 곁에 서 계시는, 그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이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순서, 이것을 내 삶 속에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이, 우리 지체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한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순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한 채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채 십자가를 기꺼이 견디면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가 기쁨을 꼭 잃어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견디면서 유지하는 그 기쁨,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